자, 우리나라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올인났습니다. 올인 투자에 올인한 대한민국, 투자에 미친 대한민국. 자, 여행에만 미친 게 아니죠. 자, 우리가 투자에 좋습니다. 자, 좋아요. 정말 경제의 명운을 건 운명을 건 투자가 일어나기 직전이죠.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월요일이죠.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대도약 전환을 위한 미래 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 AI 혁명을 산업 대도약을 위한 메가급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목표가 있는 보고회였습니다. 여기는 뭐 대통령과 장관들 그리고 그룹 회장들이, 우리나라 굴지의 그룹 회장들이 총 출동한, 말 그대로 이제 메가 프로젝트 보고회였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이런 걸 왜 하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잠재 성장률의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 앞에 판이 흔들리는 시대가 도래했다. AI 혁명으로 글로벌 경제 산업 지도에 판이 흔들리는, 와, 지각이 흔들리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농업혁명, 산업혁명, 인터넷혁명에 이어서 AI 혁명이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하는 게 지금이다. 그래서 이 혁명의 시대마다 승자들이 새로운 지수를 주도하는데, 주요국들이 이 AI 혁명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사활적 경쟁에 돌입한 게 지금이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글로벌 통상 외교 질서는 약육강식과 각자 도생의 세계로 개편됐다. 한마디로 뭡니까? 내 편은 없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직접 만드는 것이다. 판이 흔들리고 내 편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직접 만드는 걸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 뛰어들 것이고, AI 전쟁에서 승리하여 성장률을 반등시키고, 그리고 이 어떤 혜택? 이거를 전 지역과 전 국민의 성과를 확산하겠다. 결론적으로 AI 전쟁에서 반드시 성장하겠다! 라고 선언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주 뭐 규모가 큰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전쟁을 할 거냐? 이 대도약의 3대 승부처로 꼽은 걸 보면, 지역 AI 생태계입니다. 뭐 AI는 당연하고 AI 생태계인데, 더 성장 가능한 공간 지역을 1번으로 꼽았어요. 수도권 중심의 한계를 넘고 전국을 생산과 혁신의 거점으로 만들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도약의 3대 승부처 중에 맨 앞에 남아있는 지역이 이번에 굉장히 큰 키워드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남권에 최대 총 896조 원 규모의 투자가 있을 수 있다. 800조 원을 투자해 메모리팩 4기를 구축하고, 그거 외에 또 다른 투자들이 뭐가 있나 봐요. 처음엔 800조로 나왔는데, 주요 기업, SK나 삼성의 주요 기업들까지 다 더하면 최대 896조. 서남권.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역시 이 메모리팩 4기인데 총 800조 원이죠. SK가 470조 원을 투자해 서남권의 반도체 메모리 메인팩 2기를 건설하고 1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삼성은 425조 원을 호남에 투자해서 서남권의 반도체 메모리팩 2기, 역시 또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한다. 그리고도 역시 그 외에 패키징 같은 것들 많이 하는 기업들이 역시 투자를 하면서 800조가 훌쩍 넘는 규모의 투자가 이제 서남권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충청권, 역시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등등이 약 392조 원의 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패키징 거점으로는 이번 정부 발표와는 81조 원 얘기가 나왔어요. 이 두 번째 건은 국민보고에 나온 건데 거의 400조 원 가까운 돈이죠. 대규모 HBM 패키징 팹을 역시 건설을 추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100일 이내에 충청권 첨단 전략산업 대도약 TF, 충전대, 약간 충전기가 상당히 나는데, 충전대 TF를 즉시 가동해서 100일 이내에 충청권 투자 종합 지원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지역별로 보여드리면 영남권은 총 312조, 하나, 현대자동차, 삼성, SK, 두산, LG그룹, 차세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등등등등 초소형 원던 모듈까지 321조의 투자가 있을 예정이고, 역시 우주항공 허브 이런 경우도 같이 나왔습니다. 총 300조 원이 넘는 역시 투자 계획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각 그룹들도 역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선보였는데, 삼성이나 SK는 휴머노이드 양산 라인이나 아니면은 영남권의 2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하나그룹은 위성 발사체 우주항공 허브 55조 원 투자하겠다. 현대자동차도 미래항공우주, 미래핵심 부품, 자율주행 모빌리티에서 40조 원 넘는 투자를 선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취약해보면 수도권에 투자하기로 한 거는 생산 거점을 조기 완성하고, 서남권은 반도체 제2의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반도체 말고 로봇은 기본적으로 AI 로봇 글로벌 3강 도약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금까지는 로봇을 잘 쓰는 국가였는데, 뭐 이렇게 로봇팔 이런 거 있죠? 이 자동차 공장에 가면 나온 로봇을 잘 쓰는 국가였는데 잘 만드는 국가로 대전환하겠다. 글로벌 로봇 3강, 심지어 더 강하게는 피지컬 AI 글로벌 1강, 3강이 아니라 1강, 1위! 야, 1위 좋다.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 피지컬 AI 글로벌 1강 도약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강력한 이행수단으로서 민간차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겠다. 1위, 3위 안에만 들어도, 3강에만 들어도 뭐 대단한 성과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피지컬 AI 글로벌 3강, 이걸 위해서 AI 로봇 수요는 공공이 앞장서고, 공공이라는 게 뭐 주로 정부나 뭐 이런 공공이죠. 공공이 앞장서서 어떤 수요를 창출한다. 처음에 안 팔릴 테니까 범부처 로봇 수요 발굴단, 그러니까 로봇 수요를 만드는 거. 초기에 좀 수요가 없을 때 공공이 먼저 수요를 창출해주고, 생산은 새만금과 대경권을 양대축으로 지역 중심 로봇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 로봇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잘 돌아갈 테니까, 글로벌 3강이 될 테니까, 그때는 수도권 말고 새만금이나 대경, 반도체는 아까 전에 저쪽 서남권이었으니까 반도체 말고 새만금이나 대경권까지 이렇게는 로봇으로 가자. 그 아래는 반도체, 여기는 로봇, 저 위에는 수도권이 기존에 있으니까. 특히 새만금에는 로봇 파운드리, 그리고 대경권에는 차 부품업체가 로봇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업종 전환을 지원하겠다. 그런 거를 이제 아마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첫 번째가 반도체, 두 번째가 피지컬의 로봇, 세 번째는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대한민국 전역에 설치하겠다. 민관 협력으로 기가와트급, 1기가와트가 보통 좀 작은 원전입니다. 원전 하나가 1.4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1기가와트면 원전 하나 쓰는 정말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 1단계는 8.4기가, 그러니까 원전 6기에서 뭐 한 7, 8개까지 되는 정도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 2단계는 10기가와트를 추가, 2035년까지 합계 15기가와트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나온 걸 다 합치면 18.4기가와트예요. 여기 전국에 있죠. 뭐 강원권에 뭐 2.4기가, 뭐 대경권에 2점,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다 합치면 아시아 태평양 최대 수준의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정도면은 원전 10기가 넘는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고요. 1기가와트가 100만 가구 전력량입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1800만 가구? 뭐 이 정도 넘는 가구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계획이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니, 엄청난 전기와 용수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I 시대를 선도하는 인프라, 전기 국가 비전도 같이 발표됐습니다. 미래 전기 국가를 실현하겠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전기 국가로 변환한다는 건데, 인프라에도 대대적인 투자, 미래 전기 국가 실현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전력 공급은 뭘로 합니까? 전력 공급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발전력을 확보하겠다.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 엄청난 규모죠? 이 조기 이행하고, 원전 2기도 2027년까지 준공하고, 계속 운전 추진지 원전 9기를 적기에 가동하고, 또 좀 나오지만 추가적인 원전 건설 계획이 지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가용 가능한 발전원을 총동원한다. 용인과 호남에 현재까지 들어서는 반도체 공간만 해도 대형 원전 15개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수요가 발생을 합니다. 대형 원전 15개. 그래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원전, SMR, 뭐 태양광, 풍력, 가용 가능한 발전원을 지금 총동원해서 전기 국가로 전환을 하겠다는 거고요.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역별 전기 요금제를 곧 공개하겠다. 차등 요금제. 그래서 비수도권으로 내려간 기업들에게 전기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은 조금 비싼 전기 요금을 사용하고, 내려가 있는 기업들은 이제 거기서 생산되는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거기서 원전 근처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는 차등적으로 해서 과도하게 비싸진 산업용 전기 요금을 지역에 사용할 때는 하향 안정하겠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 전용 전기 요금제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지역에 전용 전기 요금제들을 신설해줘서 전기료 부담을 좀 낮춰주겠다는 거죠. 그럼 전력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망 선제적 확충 투자 계획도 있어요. 용인, 뭐 서남권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전력망 확충 계획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용수, 물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도 지금은 가용 가능한 용수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통합용수 공급 사업 조기 완료, 한강 수원을 최대한 활용, 다목적 댐 대체 수자원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맞춰나가겠다. 그리고 기업형 첨단 도시 조성 방안도 있습니다. 뭔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 건설이 될 거 아니에요. 공장도 건설되고 뭐 이 사람들이 머무는 데도 건설되고 막 PIB 올라가고 하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도심과 대학 캠퍼스하고 연결하고 공항 짓고 항만 짓고 첨단 도시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연결된 조성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규모가 정말 엄청나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되려면은 인력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반도체 인력 10만 명 양성도 가속화. 10만 양,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걸. 10만 인력 양성도 지금 가속화될 내용이고요.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반도체 인력 증가에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투자들이 있으니까 국가 총력 지원 체제를 지금 선언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특별위원회 반도체 짜르 혁신지원단 특별회계 등 국가 총력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하겠다. 올해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될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반도체 짜르 혁신지원단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반도체 짜르는 뭐냐? 산업부 장관이 이제 반도체 짜르로 임명이 된 겁니다. 대통령 주재 특별위원회가 있고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짜르로 반도체 그 규제가 있거나 뭐가 안 되거나 뭐 용수가 막히거나 전력이 막히거나 뭐가 막히거나 그랬을 때 짜르가 이렇게 쫙쫙쫙쫙쫙쫙 빨리빨리 해결해주는 국가 총력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그 외에도 지금 제가 설명 안 해드렸는데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은 현재 강력한 투자 인센티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재정에서 특별 보조금, 뭐 금융에서 국민성장펀드, 지역성장펀드, 대규모 투자자금 제공한다든지 규제를 최고 수준의 특례를 부여한다든지 R&D 프로젝트를 뭐 어떻게 한다든지 세제 지원도 과감하게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국가첨단 전략사업 소재부품단지 특화단지 인프라도 과감하게 거점 국립대 성장엔진 뭐 이런 것도 빨리빨리 인력을 늘릴 수 있게 패키지 말 그대로 부스터를 킬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이제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투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월요일날 제가 잠깐 보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에 맞춰서 2040년까지 2450조의 투자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야, 2400조짜리 기업 투자 공신 처음 본 것 같아요. 와, 지금 장내 사업 경영계획 공정 공신인데요. 삼성전자는 2026년에서 2040년까지 향후 15년간 예상입니다. 예상. 총 2450조를 투자할 예정이다. 용인에 1650조, 광주에 400조, 기타가 한 300조 원절이 되죠. 한마디로 반도체에만 2100조. 총 합계 2450조짜리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이 공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SK하이닉스는 1100조짜리 중장기 투자 전략을 공시했습니다. 역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600조, 청주 낸드 생산기지 여기에 100조, 서남권 클러스터에 400조. 펩 4개 만드는데 거기 있죠. 뭐 SK하이닉스가 2개 만들고 삼성전자 2개 만들고 합계 1100조짜리입니다. 삼성전자 2450조인데 SK하이닉스는 1100조네요. 물론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회사인 것도 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그 외에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1000조짜리도 발표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최대 2100조가 될 수 있는데 AI 데이터센터는 SK텔레콤을 주축으로 SK자금 외에 전략적 파트너사와 고객사 협력을 해서 아까 18점 몇 기가와트짜리 어마어마한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도 천조 원 가까운 자금으로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AI 데이터센터의 주인공으로는 SK텔레콤은 중장기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총 1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하겠다. 15기가와트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거고 1단계로 2029년까지 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오픈하고요. 그리고 2035년까지 추가로 10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합쳐서 15기가와트를 2045년까지. 그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거의 제일 큰 데이터센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기업들도 여기에 관련해서 뭔가를 냈는데 다 갖고 올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 가장 크다고 얘기하는 이제 삼성과 SK 저기 두 개의 기업의 공시를 합쳐보면 향후 15년간 투자 계획이 총합계가 4,500조가 찍히는데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용인에 1,650조, 광주에 400조, 대충 합치면 한 2,100조, SK하이닉스가 용인에 600조, 서남권에 400조, 천조 100조, 반도체에 1,100조.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용인에 2,250조, 반도체만, 서남권에는 800조, 반도체 전체로는 3,200조의 투자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향후 15년간이지만 물론 뭐 변동이 있겠죠.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그리고 기타를 보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외에 350조를 투자한다 그랬고요. 뭐 여기 뭐 AI 로봇 들어가고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많은 게 들어가죠. SK텔레콤이 AI 데이터센터에 물론 본인의 자금만은 아니죠. 전략적 파트너사, 고객사, PF 등을 모두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1000조 합치면 1350조입니다. 그럼 3200조와 1350조를 합치면 만약에 시황이 받쳐준다면 우리나라는 맥스 4,500조. 정말 엄청난 투자가 있을 수도 있는. 이건 이제 기업들이 다 그런 얘기는 했어요. 업황을 봐야 된다. 뭐 업황이 안 좋아지면은 뒤로 뭐 밀려날 수도 있겠지만 업황이 도와주면은 일단 계획은 반도체 3,200조, 기타 AI 데이터센터 포함해서 총 1,350조 합계 4,500조의 엄청난 투자가 있을 수도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공시로만 보면 이 정도 금액이면 투자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투자로 넘쳐나서 이제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도 기존에 뭐 몇천조짜리 투자가 신속하게 확대한다 그러고요. 서남권에 뭐 896조, 충청권에 392조, 영남권 312조, 뭐 강원, 동해, 대경권, AI, 데이터센터 막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전력만 깔아야 되죠? 수력 깔아야 되죠? 인프라 다 깔아야 되죠? 이 정도면은 자리가 없다. 엄청난 투자, 정말 투자에 미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린 더 투자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주로 가면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우주 투자 얘기도 해야죠. 한반도는 좁아. 우리를 담을 수 없어. 지금 뭐 자리가 없어요. 4,500조 투자 지금 뭐 인프라부터 깔고 지금 난리 났거든. 대한민국 지금 제2의 도약 지금 쫙 해야 돼요. 한반도를 넘는 영토 확장.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 육성 전략도 금요일날 발표됐는데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는 7월 3일 경남 진주시에서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산업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국가우주위원회가 뭐냐? 이미 5회에 개최했다 그러는데 국가우주위원회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우주개발 분야 최고 거버넌스입니다. 최고 결정기관이에요. 우주개발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범정부 우주개발 정책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통령 직속위원회예요. 그게 국가우주위원회인데 여기서 이제 우주항공산업육성전략을 발표했다는 거죠.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규모가 장난이 아닌데 일단 통신네트워크의 우주 확장을 위해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서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고 2035년까지 위성통신망 구축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미 2030년까지는 다량의 위성 양산 발사 가능 기술, 32년까지 우주통신 위성 운영 검증, 35년까지 위성통신망 구축인데 위성통신망 구축이면 K스타링크로 붙여도 과하지 않지 않을까? 제가 살짝 붙여본 거지만 다량의 위성을 발사하고 위성통신망을 구축하면은 K스타링크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자 그리고 달 착륙도 있습니다. 달 착륙 2040년까지인가요? 아니요. 2030년입니다.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소형 달 착륙성을 개발하여 국내 최초 달 착륙 시점을 2030년, 이제 4년 뒤입니다. 로 앞당기고 거기서 끝나잖아요. 2032년 국가 달 착륙성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2032년 국가 달 착륙성 여러분들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뒤입니까? 한 5, 6년 뒤? 그리고 K-문샷 과제의 일환으로 AI 기반 우주 데이터 센터 개발을 시작합니다. 저궤도 생산 플랫폼을 구축해서 AI, 통신, 의약품, 신소재, 반도체 주요 산업이 대한민국 좁잖아요. 투자할 땅이 없어. 4,500조를 이미 덮여서 주요 산업이 우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죠. 저궤도 생산 플랫폼인데 이게 K-문샷 과제의 일환입니다. K-문샷은 또 뭐냐? 과학기술 분야에 AI를 적극 도입해서 연구 생산성을 2030년까지 2배 높이는 그런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35년까지 국가 경쟁력 대두약에 필요한 12대 국가 미션 해결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 프로젝트가 K-문샷입니다. 12개가 있어요. 자, 다 보드려 할 텐데 뭐 대부분 AI, 피지컬 AI, 뭐 로봇 뭐 그런 것들입니다. 데이터센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로 아까 보여드린 AI 기반 우주 데이터센터. 이게 이제 K-문샷 과제로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K-스타링크, K-AI 우주 데이터센터 달에도 이렇게 갔다 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딱 봤을 때 아마 일론 머스크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사 사업도 있잖아요. 누리호 반복 발사를 통해서 신뢰성을 축적해서 차세대 발사체 조기 재사용화, 민간주도 소형 발사체 개발. 그러니까 발사 관련으로도 역량을 우리나라는 누리호 단독 발사하는 나라죠. 혼자 발사하는 발사 역량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게다가 조기 재사용화, 휴 날아갔다가 돌아오는 거, 그 스페이스X가 자주 보여줬던 거 휴 쐈다가 본체 돌아오는 재사용, 차세대 발사체 조기 재사용화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확립해서 일론 머스크의 골칫거리가 되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한국은 조선의 강국입니다. 배 잘 만들어요. 자, 그러면 비행기라고 못 만들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우주 발사체도 잘 만들어요. 이제 앞으로는 재사용도 돌아올 겁니다. 조선업의 최고 강자예요. 자, 그러면 자동차도 잘 만들어. 반도체도 잘 만들어. 비행기를 왜 못 만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항공산업은 글로벌 항공 제조산업의 주력 공급자로 부상하는 게 목표입니다. 2028년을 전후해서 글로벌 차세대 민항기 공동 개발에 참여한 다음에 2030년부터는 아예 시제기를 제작해서 비행시험에 돌입하는 게 목표예요. 자, 이제 보잉 클라스입니다. 보잉을 살짝 제쳐내지 않을까? 아, 보잉 좀 센가? 이때쯤에는 약간 경쟁자로 등장하고 한 5년, 10년 뒤에는 차세대 글로벌 항공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민항기를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공동 사업자 정도로 주력 공급자로 부상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 터빈 하이브리드 수직이 착륙 항공기 개발에 착수해서 2030년 시제기 제작 비행실을 돌파하고 첨단 무인기를 국내 자체에 개발해서 실증하는 게 우리 항공산의 목표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런 목표들을 다 합쳐보면 어떻습니까? 이 발사대죠? 고흥에서 아까 전에 위성 뭐 만들어서 스타링크 이렇게 한다 그랬죠? 항공 제조 뭐 비행기 만들어서 이렇게 발사체도 재사용 이런 것들 각각 돼 있죠? 그럼 다 합치면 발사, 위성, 항공 제조, 발사체 제조 모두 다 거점이 있고 이걸 다 연결하면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네. 이 정도면은 뭐 저게 만약에 다 우리 계획대로 잘 되면은 아마 아시아에서는 중국 정도 말고는 우주항공사에서 우리나라를 따라올 나라가 없는 나사의 뺨때기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우주항공 산업벨트가 남해안 쪽으로 안 그래도 지금 뭐 발사는 이미 공에서 잘 되고 있으니까 위성과 항공제도 쪽으로 조금만 힘을 내주면 우주항공 허브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우주항공청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전략이 확정된 만큼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우주항공 산업이 남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핵심 성장 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개인과 기관도 대투자의 시대를 맞이했거든요. 우리나라 순대외 자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도 외국에 뭐 미국에 투자한다고 난리고 뭐 우리나라도 해외 투자도 하지만 코스피 투자도 많이 하고 요즘에 투자가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개인도 막 B2 연결하고 있어. 코스피 막 투자하고 내일 지금 삼성전자 기대가 커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민간 부분에 이런 국내 투자가 늘어나는 동시에 정부까지 포함해서 대투자의 시대를 지금 공언하고 가고 있는 거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직접 만드는 것이다. 뭐 역사적인 대투자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 좋은데 뭐 이렇게 한국이 투자한다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종목들도 쭉쭉쭉 올라가는 이런 뭐 호재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꼭 못마땅한 그 셔돌이 분이 계세요. 이 글로벌에서 유명한 글로벌 셔돌이 마이클 버리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반도체가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오늘 랠리는 한국발 대규모 투자 설비 계획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종말의 시작이라고 본다. 이해해요. 이해. 원래 셔돌이셔. 뭘 해도 숏을 치는 분이야. 뭘 해도. 아마 롱이라는 단어가 입에 잘 안 나오는 분이야. 롱롱 죽겠지 이렇게 놀려야 되는데 숏숏 죽겠지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 분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제 글로벌 숏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뭐를 숏을 치시게요? 라고 봤더니 캐터필러를 숏을 치겠다. 버리는 캐터필러를 겨냥해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다. 캐터필러는 다들 아시지만 건설 장비주입니다. 무슨 포크레인 만들고 그쵸 뭐 롤로 만들고 그런 회사예요. 건설 장비주의 숏을 그걸 왜 치나... 캐터필러는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와 허브에 구축한다 그래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반도체 제조 구축 허브에 요즘에 인력과 장비가 없대요. 여길 다 빨아들이다 보니까 캐터필러의 장비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반도체가 병목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이거 자기가 보기엔 버블이다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캐터필러를 지금 공매도를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보면서 혹시 저 마이클 머리 아저씨 한국 건설주 보고 이거 좋지는 거 아닌가. 제가 건설주 ETF가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 굉장히 좋았는데 갑자기 최근에 좀 내려갔어요. 이걸 보면서 말이야 우리를 카나리아처럼 건설주가 내려가는 걸 보면서 본인도 캐터필러 쫓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갖고 있습니다. 이거 커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번 주에 초대형 투자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또 건설주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 아직은 뭐 그래요. 약간 내려온 상황이고 또 버리는 마이크론에도 숏을 선언했어요.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1051달러의 공매도를 들어갔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975달러예요. 일단 8% 먹었다. 일단.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8%는 요즘에 하루의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지난주 코스피 시장 움직임을 보면 8%는 반나절에도 갈 수 있어. 벌이가 조금 벌었긴 하지만 그 정도 벌이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 버리 씨는 조금 더 벌이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 아직은 모른다. 이 상황에서 지난주 우리나라를 약간 흔들었죠. 그 버리를 도와주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메타가 AI 컴퓨터 성능을 판매하는 클라우드 산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었는데 메타가 발표한 거는 사실 다들 아시지만 5월달부터 나온 내용이긴 합니다. 그때 5월 컨퍼런스 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메타의 컴퓨팅 자원을 타세에 판매라는 제안이 거의 매주 오는데 메타는 이러한 제안에 확실히 열려있다. 그러면서 다만 그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메타가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만약 우리가 컴퓨팅 자원을 오버빌트 이 단어가 사실 시장을 흔들었는데 컴퓨팅 자원을 과잉 확보, 오버빌트 너무 많이 져서 과잉 확보했다고 판단한 시점이 오면 뭐 그러면 컴퓨팅 자원을 팔 수도 있겠지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버빌트라는 단어에 모두가 꽂혔어. 이 다른 많은 거를 일단 기억은 못하겠지만 뭐라고? 오버빌트 됐다고? AI 데스센터가 지금 오버빌트 된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밀렸다는 건데 7월 1일 날 나온 기사는 사실 5월달 내용에서 약간 덧붙인 겁니다. 메타가 아까 말했듯이 본인의 컴퓨팅 성능을 판매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을 구상 중이다. 이걸 통해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와 경쟁하겠다. 왜냐하면 메타가 항상 약점으로 지적받은 게 인공지능에 투자하는데 너희는 돈벌이 할 데가 없지 않냐. 야 아마존 봐라, 마이크로소프트 봐라, 구글 봐라. 다 클라우드로 돈 많이 벌고 그거 대박나는데 너는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많이 투자하냐. 그 비판을 들으니까 자기들은 물론 여기와는 약간 다릅니다. 여기는 클라우드를 만든 거고 자기들은 아예 인프라를 통째로 빌려준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요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우려가 나왔다는 거죠. 바로 메타가 혹시 과잉 건설한 게 아니냐. 잉여 컴퓨팅 자원이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은 그걸 왜 팔까? 과잉 공급을 시인한 거 아니냐. 요런 의구심이 나왔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오버빌트라는 단어에 굉장히 꽂힌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른다. 아직은 모른다. 메타도 뭐 돈벌이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진짜 오버빌트 돼서 한 건지 아니면은 본인들 수요도 많은데 비싸게 팔아달라는 데도 많으니까 그걸 사업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이 가져가서 더 많이 질 수 있겠죠. 제가 만약에 메타면은 내 컴퓨팅을 빌려줘. 오케이 빌려줄게. 그럼 나는 두 배로 질 수 있잖아. 더 많은 컴퓨팅을 소유할 수 보유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제한이 들어왔을 때 그 제한을 안 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메타가 본격적으로 진짜 우리가 과잉됐다, 과잉건설됐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조금 오바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지금 반도체 시장은 저런 나약한 모습이 나오면 바로 두 자리 하락합니다. 요즘 반도체 시장 변동성이 미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악재 같은 게 나오면 바로 두 자리 빠지고 조금이라도 호재 같은 게 나오면 바로 두 자리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좋은 게 있었죠. 자 그리고 다음 주에 7월 7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면 메타의 의견이 강화될 수도 있고 오버빌트라는 의견이 강화될 수도 있고 야 아니구만 한참 더 남았네. 야 질게 지금 두 배야. 메타가 야 난 빌려준 것까지 진댄다. 그럼 지금보다 더 줘야 될 수도 있죠. 빌려주려면 더 줘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죠. 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이제 많은 게 달려있는데 현재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84조 5천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게 원래 87조 88조 정도 갔다가 성과급 이슈 때문에 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84조인데 야 이거 예측이 안 되네. 이게 얼마가 나와야 오르는 거고 얼마가 나와야 밀리는 거야. 이게 높게 나와도 세론도 뉴스다고도 빠질 수도 있죠. 아니면 높게 나오면 우려해서다 하고 오를 수도 있고. 일단 84조를 무조건 넣어야 되는 상황이죠. 무조건 넣어야 되는 상황.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있기 때문에 9자 나오기를 9자 아니면 100조 아니면 90조 나오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